7. 베드로가 항의함. 이 수요일 아침 일찍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난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세다 율리아에서 가까운 마가단 공원으로 향했다. 사도들은 지난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래서 일찍 일어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둔감한 알페오 쌍둥이들조차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충격받았었다. 남쪽으로 내려갔고 메론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커스 길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뒤를 쫓아오고 있음을 알고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커스 길을 이용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여 그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길로 내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쫓아오고 있는 비난자들과 인타를 피해서 오직 사도들과 이날을 보내려 했다. 그들은 갈릴리를 통하여 여행을 계속했고 휴식을 취하려고 그늘 아래 멈췄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난 때였다. 식사를 마치자 안드레가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형제들이 당신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충분히 믿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우리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대답했다. 형제여,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증여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에게 부득이 사실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계속 고집하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과 장로와 수석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갑자기 닥칠 때 너희가 잘 대처할까 하여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성급하게 예수 앞으로 뛰쳐나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주님의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에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증여된 삶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을 바꾸려는 미묘한 유혹의 암시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심지어 다정하고 충성스런 친구들조차 그를 단념시키려는 그체 안을 용납하는 위험에 처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마치 유혹하는 자 곧 원수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원수 편에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방해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들이 예수의 따끔한 꾸지람으로 처음에 충격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님은 덧붙여 말씀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의 자기 책임에 충실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자는 생명을 잃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지킬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은 후에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많고 위선적인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모든 천상의 무리가 참석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앞에 서 있는 너희 중에 여럿은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고통스럽고 상충되는 그 길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그렇게 꾸밈없이 설명했다.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이 땅에서 보장하는 나라를 계속 꿈꾸던 이 갈릴리어부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용기를 주는 이 호소로 감동됐고 그를 버리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홀로 갈등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으며 그들을 인도했다. 오직 용감하게 따라오기만을 요구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열두 사도는 서서히 파악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납득할 뿐이었으며 반면에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의 정신에 전혀 새겨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형되신 산에서 겪은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 열두 사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내내 이번에 베드로와 그들 모두에게 한 것처럼 눈을 번쩍이면서 빠른 어투로 구질함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몇 번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 결점에는 항상 인내했지만 남아있는 이 세상 생애에서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실행하는 동안 그 계획표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정말로 대경실색했으며 몹시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견뎌야만 함을, 그리고 이 체험에 주님과 함께 자신들도 동참해야 함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일어날 임박한 비극에 대해 미리 암시했던 이때부터 훨씬 시간이 흐른 뒤까지도 그들은 다가올 이 사건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 야영지를 향해 침묵 속에서 가버나움 길을 따라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예수와 대화하지는 않았으나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했다.